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지혜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2015년도가 이제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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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그 한습지기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도 13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10번의 예배,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감사하고 오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더 많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루가 되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땅에 부으라. 아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출생은 굉장히 기구했습니다. 노예로, 그는 노예 신분에 있던 부모에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었고요. 가나안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로 전락해 있던 때인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요.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와 애굽이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인구 비율이 역전이 되어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했을 때 히브리인들이 적과 하나로 돌아서면 우리 이집트는 힘들어진다. 이 염려 때문에요. 파라오가 혹독하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인이 낳은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지혜를 발휘해서요. 모세를 몇 달 동안 집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새어나가는 울음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방언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던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모세가 그녀에게 입양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파라오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인데요. 모세가 어머니의 신앙교육,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들먹에서 키웠는데 유모로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또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혈통으로 인해서 모세에게는요, 민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그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관리들에게 혹독하게 매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관리를 그냥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모래밭에 그 애굽 관리를 묻어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여서 묻었다, 이것은요, 아, 모세의 참 성격이 불같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모세는 비록 이집트에서 자랐고 또 이집트의 가장 중심부인 파라오의 궁궐에서 이집트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요,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년기를 누구와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드렸던 예배가 이제 부서별로 나눠서 드려집니다. 오늘 아침 늘푸른 예배 드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너무 좋았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으로 막 일어나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기뻤죠?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2월입니다. 이제 2월입니다. 그 지금 한수교회는요, 15년 1월 달에 영적 시간을 지나지만 이 달력의 2월 한 달 동안은 2014년도 13월 1월 달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배가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동일하게 임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 예배의 감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별로 그 예배들이 더 증폭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영유아 유치부, 오늘 유치부 예배 어땠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보니까 뭐 김상우 목사님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하시고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집중하고 있던데, 여러분, 우리 영유아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7세 이하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직접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자랄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그 유치부 영유아부 때는 성품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이 성품이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심겨질 것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번 새벽에 새벽 예배 때 한 달 동안 들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효은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 우리 효은이가 안 보이네. 효은이가 새벽 예배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효은이가 막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효은이 나갈 때 효은아 목사님한테 일로 와 그랬더니 이제 예슬이는 저를 싹 보면서 갔고 효은이는 저에게 왔어요. 제가 효은이를 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다 샘플이거든요. 효은이가 새벽 예배 나와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효은이를 축복해 주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효은이가 초등부인데 초등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특히 초등부 아이들은 성경을 아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성품과 기도를 배우고 초등부에 올라와서 이 아이들은 성경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딱 들어왔어요. 로비에 딱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로비에서 두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서우 맞나요? 아, 지우가 김태형 목사님의 딸 지우가 아빠를 이렇게 보면서 울고 있었고 아빠가 그 지우를 안아주지 못하고 멀리서 한없이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면 될 텐데 서로 막 울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견우징조처럼 계속 울고 있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태형 목사님이 저 딸을 보면서 흘리는 저 눈물은 이 시대에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사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김태형 목사님이 초등부를 맡으시는데 김태형 목사님이 지우를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손을 놓고 김태형 목사님이 축복해 주실 때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이미 예배의 영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 세계가 이들의 교구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전의 인생과 이 아이들의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자스탄을 다녀오고 다녀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늘푸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제가 또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새벽에 나와서 아빠하고 여기에서 딱 두 사람이 서서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지민이 아기 때부터 봤거든요. 완전 아기 때부터. 아무 생각이 없을 때부터 봤어요. 지민이. 근데 지민이가 이렇게 커서 키도 아빠만 해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딱 서서 아빠하고 새벽에 두 사람이 함께 서서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 캄캄하니까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는 샘플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땅의 청소년의 무리들이 이 한숲에서 일어나서 이 시대의 청소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소망과 회복과 기획하심의 도구로 우리 아이들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태국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태국 선교입니다. 나라만 정했고 갈 청년은 없어요. 독특해요. 누가 가게 될지 모르는 선교입니다. 벌써 이렇게 청년들은 가만히 있는데 장년들이 가겠다고 한두 사람씩 고개를 쓱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함께 갈 청년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청년들이 태국 땅을 밟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청년들이 한숲에서 민족과 열방을 두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푸르름과 주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역할을 전 세계적으로 감당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는 2015년도가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예배는요 모든 부서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모든 마디와 신경과 근육에 힘을 다하는 예배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9시 30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늘푸른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11시면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이고 이 예배 후에 1시 반에 초등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유치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예배는요 시간을 분리했을 뿐이지 각각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모든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죽인 다음 날 사람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다음 날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노예들끼리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모세가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그래서 이 먼 나라에서 서로 힘들게 사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라고 말리는데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딱 대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참견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그러면서 뒤에 무서운 말을 하나 딱 던집니다. 왜 어제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사람을 죽이고 파묻은 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하루 만에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요 실제로 파라오의 궁궐에까지 알려져서 모세를 잡으라는 체포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세가 이 일 때문에요 궁궐에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렇게 초계처럼 광야로 내몰려서 살았던 세월이 또 40년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납니다. 그는 광야에서요 이방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지금 처가살이 혹시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비하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떼를 몰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지푸라기처럼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가 빨랐던 게요. 모세가 80세가 되는 어느 날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근데 딱 보니까 우리 고위국 집사님 연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세월을 보낸 이유구나. 그렇게 40년을 또 보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모세 눈에 굉장히 신기한 광경 하나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산이란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하나 목격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이상한 광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유명한 장면에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이 본문은요,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가 놓여있는 상황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한 잡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초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잠복, 잡초 중에 하나인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극심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모세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불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극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좀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3장 9절에 보면 3장 8절까지 읽었지만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세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보았느냐 보이느냐 보이느냐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나는 보고 있는데 너도 보이느냐 이제 너도 보았으니 가라. 여러분 모세라는 한 인물과 80년을 살았던 모세라는 인물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소명 사명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과 한 인간을 향한 사명이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사명이 만나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통 가득한 어둠의 땅을 바라보는 그 이집트를 바라보면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그 고통 가득한 어둠의 땅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바라봄 그 바라봄을 모세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고통 가득한 어둠의 땅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소명의 DNA가 우리 가운데 부리듯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나무가 안 타요.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가서 보니까요 안 타는 거예요. 이제 원문의 뜻이 뭐냐면 이 원래 원문의 뜻은 나무가 왜 없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불이 나면 이렇게 이게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왜 나무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나무가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없어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있는 것은 극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말하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비록 그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멸망당하는 법은 없다.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입에 이렇게 그 달고 살아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여 일으키십니다. 그 수많은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 송민호 전도사님. 송민호 전도사님 그 연배에 제가 그 우리 사역자들을 요 근래에 만났는데요. 송민호 전도사님과 제가 2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와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그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저와 한 세대 참 차이가 나는 엄청나고 신실하게 준비된 사역자들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 송민호 전도사님의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청소년 아이들, 40대 부모님에게서 낳았던 이 10대 아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요. 그 가족들을 합하면 10만 명입니다. MK들이 5만 명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MK들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도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모세 개인에게 대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탈 재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산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목격한 이 호렙산에서의 광경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탈 재료, 타서 없어질 재료가 있어야 불이 붙는 건데 지금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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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너를 쓰겠지만 너에게 무슨 실력이나 너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너를 쓰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일하겠지만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일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세야, 내가 일들을 한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은, 많은 영화 감독들은 모세를 영웅시합니다. 모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그 땅에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모세를 통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번의 집회가 마쳐졌습니다. 지금 김상욱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김상욱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오늘이 참 내가 하는 설교의 마지막이어서 그렇지 또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정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이 열 번의 집회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카작을 다녀왔어요. 아, 제가 어제 이주민 선교사님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카톡이 와서 막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이주민 선교사님이 그러더라.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셔서 기도 제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숲식의 모임 때 얘기할 텐데 이주민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한숲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기독교적 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본사가 잘 돼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한숲 본사가 잘 돼야 된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 그래 우리 본사가 잘 돼야 돼.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여러분 제가 홍콩 엘린 교회 갔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전에는요 디아스포라의 교회들, 홍콩이든 어디 외국에 나가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 힘이 났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붕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힘을 냈대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 좋으면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들도 힘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정명섭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선교사님, 김안영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 그 수많은 현지 교인들과 사역자들과 그 예배, 그리고 홍콩 엘림교회, 가덕교회, 카자흐스탄, 그리고 라큼구 교회, 그 모든 예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은 카자흐스탄 땅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 땅에서 세워놓은 그 교회 사역자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라큰교회 사역자 그 목사님 성함이 세르게 목사님, 그 우리 아이들이 오고 나서 세르게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시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로는 세르게 목사님 우는 거 처음 봤대요. 그 목사님은 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간 다음에 예배 시간에 우시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과 그 라큰 교회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거나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근데 우리가 가덕을 다녀오고 가덕에서 이주민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 일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순종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준비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리라 해서 했던 일이 아니고, 가장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직접 준비하신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그 일들을 하셨다. 열 번의 집회, 가장 단기 선교를 주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절대 이 고백이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뭐, 주님도 하셨지만 뭐 솔직히 뭐 우리도 좀 했지. 인간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만 하셨나?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됐을까?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끝까지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자랑하는 영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리더들은 오직 주님이 하셨다고만 고백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수배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뭐 한 달 동안은 그랬지만 뭐 2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은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붙잡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 작두 타는 무당들 보세요. 작두 타는 무당들 올라가서 입에 칼을 물고 다리에 칼이 올라서서 막 작두를 타잖아요. 이들은 신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을 불러와요.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은요, 우리가 부릴 수 있고 불러올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셨는데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배 위에서 막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딱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안 오르시고 옆으로 쑥 지나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요, 구약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쑥 지나가는 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물 위를 지나가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쓱 지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고함치고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멈추시고는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그 영광은 그 제자들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수배의 사역은 뭐냐? 성령을 붙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집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지나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도록,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자기를 지나가시도록 자기 몸을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통해서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한수분 거기에 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비켜가야지. 내가 붙잡아야지. 그래, 이 예배 좋은 분위기 좋아. 치유의 역사 좋아. 기적 좋아. 붙잡으려고 하면요, 기적과 치유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길을 비켜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2월 달은 여러분과 함께 뭘 무엇을 할 것이다 말하지만 목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성수 목사님과도 이번 주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성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이성수 목사님 교회, 그 우리 교회 왔어요. 저 예끼 팀이 우리나라 옛날에 난타 팀이거든요. 근데 이 팀들이 밖에 나가서 호텔 같은 데서 공연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하나님 그 열방 대학에서 훈련을 받고요, 이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가덕 시골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 한 가정이 그동안에 진짜 버텼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번 주에 이성수 목사님 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후원자를 찾아봐야, 좀 후원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네. 부산에 가면요, 이재모 피자라고 있습니다. 남포동에. 굉장히 맛있는 피자집이 있어요. 한 가보세요. 부산에 가면. 근데 그 다음날 이재모 피자를 운영하는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그 다음날 이성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선교사님 다섯 분을 후원하고 싶은데 명단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름 불러줬답니다. 여러분, 이성수 목사님이 또 저에게 하신 얘기인데,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기팀이 헌신했잖아요. 헌신한 어서 팀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거죠. 근데 이 팀이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또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데, 그냥 이렇게 길을 내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비켜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습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교회예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정명섭 선교사님 모잠빅에서 차 타고요 7시간 오셨어요. 3일 동안 두 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넘어오신 분이 아닌데 3일 동안 세워질 한습교회, 그때는 이름도 한습교회도 모르지,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요 그분이 3일 동안 마치 그 눈이 먼 그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처럼 오셔서요 3일 동안 6일 동안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5년 동안 우리 생각에는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교사님의 기도로 먹고 산 교회예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갈 때,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2기 한습지기 새가정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봉투가 하나 들어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정명섭 선교사님 사모님, 이미영 사모님한테. 내 아내가 공부하다가 그 편지를 뜯어보는데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냐 딱 들어보니 그 안에 사모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돈이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그럼 우리 교인 중에 누구든 요청한 사람이 없고 우리 가정도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한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셨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피로를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정명섭 선교사님과 서대경 선교사님, 천준영 선교사님, 김한영 선교사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근데 그냥 전화하시는 법은 없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전화할 때 그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늘 기도하고 계셨고 그분들은 이곳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늘 구했고 이곳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을 5년 이상을 보내셨던 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주목했고 오직 그것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생각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어느 땅과 어느 대륙과 어느 선교지역과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아와 과부의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그 마음을 받고 가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죠? 이 얘기를 왜 듣게 하셨죠?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카자흐스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때 기도했을 겁니다. 다녀와서 이르민 선교사님과 라큼 교회와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우리 사역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라고 묻고 물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곳에 쓰임받는 영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숲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제가 모세라면 이 큰 기적의 광경을 목도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다르게 대답합니다. 3장 10절 11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이 말입니다. 이 대답에는요, 40년 동안 빈대를 홀로 겪어내면서 차곡차곡 하나님께 쌓은 원망이 아주 옹골지게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작정했었다면 내 나이 40에 이집트에서 그 문무와 그 물질과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보란듯이 딱 사용하셔야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그때 나를 사용하셔야지. 지금 내가 이집트 궁궐을 떠난 산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두고 이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만둡시다. 이 말입니다. 그만둡시다. 하나님 그만합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냐. 이 말에 모세의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흔히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이집트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최고의 것을 먹고 경험하고 세상의 것을 비웠습니다. 이집트의 학문과 문물을 겸비한 타고난 리더로 자랐습니다. 40세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거 가지고 한 게 뭡니까? 그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 한 게 뭡니까?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면, 그 정도의 젊음과 스펙을 가졌으면 그 정도의 배경이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한 일은요, 기껏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완전히 땅에 묻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신 거예요. 악 소리도 못 내도록, 아예 신음 소리도 못 내도록 하나님 40년 동안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푸라기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처가살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 이리저리 몰면서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인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은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나이에 날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와서 속상하게 왜 이러십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잘 나갈 때는 나를 땅에 묻어주시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누구인지 왜 도망가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암마저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살던 그 바로 궁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내가 현상 수배범인데 내가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때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야, 지금 때야.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주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도주하여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40년이 참에라는 겁니다. 40년이 차니까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은요 이집트에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년은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배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데는 얼마나 쓰잘데 없는가를 보라. 그걸 가르쳐준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모세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50년간의 궁정 생활의 이유가 다 담깁니다. 즉 모세의 인생에는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그때를 위하여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 2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모세가 또 대듭니다. 4장 1, 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네가 개척하고 개척 목사로 살고 목회자로 지나고 내가 이제 널 쓸 거야. 제가 모세처럼 막 거부하다가 결국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 아무도 나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내가 말하지만 웃기지 마라 말하고 말하면 어떡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해봐야 나는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이 나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때 오셨고 모세는 지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도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의 손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분신과 같은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와 늘 함께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온 밤을 새면서 양떼를 보호할 때도 지쳐있는 몸을 이 지팡이에 의지할 때도 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 둥지에서 잘려나간 이 죽은 생물 지팡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보면서 늘 자기 처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 지팡이는 바로 모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제 인생과 같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땅에 던져라! 던져버려라! 그거 던져버려라! 네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팡이 던져라! 던져버려라!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땅에 던지라. 던졌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쉬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코브라 종류의 뱀을 말합니다. 던지니까 탁 섰겠죠.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는 부토라는 유명한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나타내는 문형이 코브라거든요. 그러니까 탁 던졌는데 코브라로 딱 변한 겁니다. 처음 모세가요 코브라로 딱 변하니까 모세가 이 광야에서 많이 지났잖아요. 본능적으로 확 피합니다. 코브라가 왔으니까. 그래서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꼬리를 그 뱀을 잡으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몰라도 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죽습니다. 독사니까 잡으려면 목동미를 꽉 잡아야 제압할 수 있지 꼬리를 잡으면 확 돌아서 물어버립니다. 그럼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무 모르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왜 꼬리였을까? 왜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 여러분, 꼬리의 반대는 뭡니까? 머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데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녀가 결합해서 부정모혈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미 뱀의 머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났으니까 너는 꼬리만 잡아라. 이 말은요,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에 너는 폼만 잡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이 전쟁은 네가 싸울 싸움이 없다.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이미 승리했고 내가 다 했다. 너는 폼만 잡아라. 너는 폼만 잡아라. 내가 승리했다. 너는 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싸울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셨는데.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이 징조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에 앉아서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두 번째 징조를 보이십니다.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의 손이 본래사로 되돌아왔더라. 이런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손을 여기 딱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넣으니까 멀쩡하게 됐어요.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몸이 썩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제 동기 중에 그 구빈건 목사라고 이 여기서 사역한 친구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게 이제 지나서 이렇게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이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겨울에 이렇게 옛날에 난로 같은 데 이렇게 자꾸 막 졸잖아요. 손이 올려가 있어도 몰라요, 이분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나병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요, 구약 성경에도 심판으로 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심령, 우리 그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나병이 원래 살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해주냐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해줘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죽을 판이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여다봐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원래요, 이집트라는 세상에 혹은 심판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회복된 인생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걸린 손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야, 지금 이집트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도 저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진짜 그들의 고통은 죄다. 그들이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역시 동일합니다. 죄에 관하여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과 무슬림 지역들과 공산국가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아직 정말 나의 인생의 구주를 고백하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혹시 뱀도 보고 나병도 봤는데 이도 저도 듣지 않을 때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내 손에 베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실제로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그냥 생명이 끊어진 마른 막대기처럼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손에 마른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모세이면서 이 막대기가 자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림을 딱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착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무슨 착각을 했냐면, 내가 좀 기운이 있을 때, 내가 배웠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부르셔서 쓰시지, 이제 막대기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늘 우리의 유혹이고 착각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돈만 좀 벌면,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여러분 내일이 우리 것입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내 것이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일 그거 네 날 아니야. 그거 내가 주어야 네 것이 되는 거야. 내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그림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뭐 네가 준비되고 뭐라고 하는데, 네가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모세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붙잡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말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길을 나섭니다. 광야에서 그와 분신처럼 함께했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붙잡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후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고요, 아말렉을 물리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과 스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펙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십니다. 비록 막대기 같은 무명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 한 신문 매체에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이걸 받아 오케이 했던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수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까, 무명한 교회입니까? 송민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시려고 신학대학원에서 한수교회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살았잖아요.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이래서 우리 지나왔잖아요. 근데 송민호 전도사님 삼촌이 저하고 동기시거든요. 근데 물어봤대요. 네,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한수교회 지금 뜨고 있는 교회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오, 우리 교회가 뜨고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높이시고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순간에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우리가 스펙을 쌓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정임자매 어디 계십니까? 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야죠.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질그릇에 처음에 보배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제 내가 질그릇이니까 동그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보배가 보배로워진다고 생각해요. 동그릇이 되고 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은그릇이 되어야지. 그래야 좀 보배답지. 그리고는 금그릇이 되어야지. 그래, 그쯤 되면 이제 권사님 장원인 줄 됩니다. 그그릇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고 이 교회를 어떻게 했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있다고 말했고 그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 주님이 드러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쌓아가면서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면 그 질그릇은 날마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수교회에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이번 한 달을 지나면서 어색하다, 나하고 잘 맞지 않다, 어떤 변화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거 나와 잘 안 맞아? 여러분,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 익숙하지 않고 잘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난 답이 갈 거야. 그래서 나의 살아왔던 인생, 내 신앙 경험들 다 깨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또 그곳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경험을 깨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스펙, 경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일을 행하실 때에 나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또 나의 질그릇을 깨고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내 인생의 보배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한 달을 보냈어요. 그 한 달을 지났어요. 하나님의 크심, 오늘 우리 지혜자매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크심, 우리는 우리의 자금. 이번 주 금요일날 선포할 때 우리 종일형제 선포 들으셨죠? ECT 빌딩을 주십시오. 근데요, 이 ECT 빌딩, 이 영어로 ECT 빌딩 운영위원회 모였는데 정규 형제가 ECT를 수원으로 들었다. ECT, 이 도시죠. 믿음이 ECT 빌딩이 아니고 ECT. 와, 뭐 엄청난 믿음을 보았어요. ECT도 대단한데 이 도시지? 이걸 어떻게 막 동행하는데 우리가 아멘해서 지금 ECT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오게 돼 있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ECT를 그렇게 들을 수도 있구나. 이 도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금을 알면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자아를 깨뜨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이제 달려가는 자로 살 것입니다. 전쟁의 준마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금막대기로 바꾸셔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에서 제가 새벽에 소개했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가 문지방을 넘는 사건이다 그랬거든요. 문지방을 넘는 사건이라는 말은 이 이전과 이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신학적으로 문지방에 넓어졌다는 것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보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사고,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을 지나고 2월 첫날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3, 4장을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는 마른 막대기가 같을지라도 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숲을 그렇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는 그 기대와 감사와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날마다 신을 벗는 교회고 성령이 파송할 때 사람을 놓아주는 교회고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교회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교회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한숲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주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름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 하나님은 한숲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에 붙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길을 비켜드리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깨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